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일 90도에서 100도까지 오르는 온도 속에서 더운 여름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어디를 가면 좋은가요? 더운 여름에는 교회를 가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커피 드시고, 교제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야외 워터파크 가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워터파크를 가면, 어디가나 있는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가보시면 큰 바구니가 있고, 큰 바구니에 물이 채워지고, 그 바구니에 물이 다 차면 물이, 바구니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물이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이 쏟아지면 그렇게 이제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바구니가 이렇게 비면 또 물이 채워지고, 바구니가 또 차면 그 밑으로 쏟아지고, 이제 이런 시설물이 다 이제 있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는데 사람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다라는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천사에게, 일곱 천사에게 들려지고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곱 대접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그한 가지의 대접의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인데요. 자, 첫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여기서 진노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우리가 묵상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 근데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매매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 짐승의 표가 무슨 바코드 아니냐, 마이크로칩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는 매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의 그 장소에서, 제단에서 당시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분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위를 마친 사람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때로는 종종 군인이나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문신을 이제 새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활동, 즉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제대로 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총칼이 들어오는 박해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박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나요? 손해가 될 때가 더 많은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손해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청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교회선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재정부장으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불의한 것에 가담하지 않고 또 주일 지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년 계장으로 끝나셨어요. 세상에서 경제활동하거나 그리고 또 이익을 보려면 적당히 불의에도 가담해야 되고 때로는 불법과 또 편법에도 가담해야 되고 때로는 속여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나 경제적인 박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 즉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짐승의 표는 꼭뭐 이마에 문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삶의 패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진노의 그릇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당시 로마에는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로마 황제는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를 제도화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이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거대한 로마 제국과 비슷합니다. 미국도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서 경제, 안보, 군사, 정치, 외교, 교육, 모든 그 힘을 가지고 그 질서에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신이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최고의 황제였던 옥타비안이라고 불리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시작으로 AD 27년부터 200년까지 지속된 로마의 평화 기간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팍스 로마나였을까요? 로마가 주도한 평화였을까요? 로마는 전쟁과 폭력, 우상 숭배로 유지한 그러한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짐승의 나라, 큰 성, 바벨로나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3절에는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종기가 나고 또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는 모습.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애굽에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씩 멸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애굽의 모든 신은 거짓과 헛됨을 보여줬던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그 악한 독종의 재앙은 당시 의술과 치료의 신이었던 그 애굽 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독종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무엇인가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이잖아요.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던 그 강이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으셨습니다. 물들어 버리셨습니다. 피로 물든 강에서는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어떤 식물을 농사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나일강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을 쏟으니 악성 종기가 나고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어서 출애굽기에 그 재앙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백성들을 벌 주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진노의 그릇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행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못을 해서 혼내거나 벌을 주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내는 그 부모님만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혼도 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만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대 교회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곳곳에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총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에 파묻혀서 고통당하고 허우적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그릇입니다. 이두 그릇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그릇은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이 동시에 쏟아 부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이 동시에 쏟아 부어진 그 장소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을 동시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각한 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반드시 벌주고 심판하고 이것을, 이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그릇이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진노의 그릇이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의 심판의 그릇을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그릇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다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 부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고난의 유형 중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우리 삶에 지금 쏟아 부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혼내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아들이니까 혼내는 겁니다. 친아들이니까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 혼내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 혼내죠. 옆집 아이는 우리가 혼 안 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가 혼내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노의 그릇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랑의 그릇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그릇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노의 그릇이 쏟아부어졌다고요? 이제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릇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쏟아부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그릇, 그 그릇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